이사야서 7장 14절 한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설교 제목을 이제 정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 혹은 여호와의 징조,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었어요. 그리고선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탄절 때 많이 듣는 내용이잖아요. 성경 구절 자체가 보라,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탄절 때 정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9월달에 크리스마스 설교한다고 이렇게 올렸더니 몇 명의 동료 목사님들이 이제 막 아이디어를 주고 그러셨어요. 8월에 메리 크리스마스와 빗대어서 9월에 성탄절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그 8월에 크리스마스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찾아봤더니 1998년도에 나왔던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주연 배우가 남자 배우가 한석규 씨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잡고 9월의 성탄절 그러면서 제 설교 원고에는 부제목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마치 성탄절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 최소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면 왜이 7장 14절의 이야기가 되어졌는지 앞에 부분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척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아는 척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7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임마누엘 7장 14절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설교 중에도 조금 반복을 하도록 할 테니까, 아이, 목사님 또한 소리 또 하네. 그러지 마시고 잘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 들어가면서 이사야서 7장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전제로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둘이서 동맹을 해갖고 유다의 왕인 이 아하스를 그냥 퇴위시키려고, 폐위시키려고, 쫓아내려고,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시기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이 아하스에게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러면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멋있는 척하면서 아주 교활하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거절해 버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아하스의 거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거절했어? 그러면 내가 징조 보여줄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그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거절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거절했어? 그래, 좋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다잘 아는 이야기예요. 한 아기가 탄생할 거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조예요. 하나님의 징조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아기가 태어날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징조예요. 오늘 하지는 않지만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15절, 16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그 아기가 자라날 때까지 너희들에게 특별하게 고난은 아직은 없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징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제 이야기, 하나님께서 징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징벌도 바로 이 징조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제가 징조와 징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일단 잡아놨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하게 되고요. 어쨌든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이 굉장한 특혜를 주셨어요. 너 나 믿고 나한테 징조 구해봐. 그리고 저 아수르 믿지 마. 내가 도와줄게.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너를 공격하려고 그러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이거는 굉장한 특혜예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아하스는 거절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번거롭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24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이 징조에 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징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징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과 함께, 물론 신약 백성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수시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돼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도 아예 단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있는 이 아하스에게 하시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지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너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네가 무너지게 된다면 내가 너와 그리고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또 이 아하스 이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내가 너의 보좌를 왕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아하스에게 하고 싶은가 하면 내가 그 약속을 너희들과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면 내가 약속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진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가는 거예요. 물론 훗날에 유다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지만 그 멸망은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이야기. 그걸 우리 새벽에 잠깐 그 단어를 썼었죠. 구속사, 구속의 역사의 가운데 있는 거고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징조를 가르쳐주면서 나는 아수르보다 더 큰 구원을 가지고 있어. 아수르보다 더 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야. 라고 하면서 징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는 거지만 잘 아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징조를 주는 분은 누굽니까? 이 징조를 주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만큼은 좀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습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징조를 준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The Lord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놓고 보면 이 Lord라고 하는 말이 앞에 영어 제목도 붙여져 있죠. 이 Lord라고 하는 말이 대문자가 아니에요. L만 대문자고 ORD를 소문자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주예요. 우리가 많이 자주 들었던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아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영어로 LORD 이 네 개의 그 스펠링이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는 소문자예요. 주예요. 그러면 왜 주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이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는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어요. 이 징조를 주시는 이 분이, 이 신이 어떤 분인가 하면 전능한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 능력 있고 전능하신 분이 징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징조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고, 반대로 아하스에게는 주라고 하는 단어, 전능하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아하스에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와 동등한 사람이 아하스에게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너 왜 믿지 못하는 거야? 너 왜 의심하는 거야? 내가 구하라고 했는데 왜 구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분이 지금 꾸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을, 요 부분을 이렇게 그 paraphrase라고 그러죠. 좀 살짝 바꿔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주 대신에 제가 아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아돈이 뭔지 아세요? 주라는 뜻이에요. 아돈은 하나의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며 그분이 주실 그 징조는 이것이니 보라 한 처녀가, 그러면서 설명되어집니다. 주가 누구예요? 아돈인데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곁길로 나아갈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주시는데 이 징조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징조를 받는 대상이에요. 1차적으로는 아하스입니다. 지금 아하스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하스가 받는데, 성경의 전체를 놓고 보면 아하스에게만 이 징조를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징조가 누구예요? 결국에는 한 아기라고 했잖아요. 한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설교는 이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누군지까지 여러분 이미 지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설교가 하는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 긴박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으니까 그 징조를 이야기할 때 그 징조를 받는 자는 아하스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었던 신하들, 그리고 유다 땅의 백성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시편 2편과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다 동원해서 놓고 보면 모든 열방들이에요. 모든 민족들이에요. 모든 나라들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이 징조를 받는 대상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이 징조를 받아야 하고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자가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징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답이 나왔어요. 징조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바로 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네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참 절망적이 있는 그런 여인들에게 용기를 주실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서 돈을 확 떨어뜨린 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주겠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하세요. 정말 여러 차례 하세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만 한 세 사람만 뽑아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 기억하십니까? 하갈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창세기 16장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삭이 점점 자라니까 집에서 같이 키울 수가 없어서 내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하갈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니까, 그렇죠? 어려움 가운데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랬어요.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삼손의 어머니, 그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오셔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사기입니다.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사사기 때 우리 새벽에 새벽기도 들으시는 분들 좀 있으면 이제 한 주 정도 더 지나면 사사기가 갈 텐데 이때 가면 요 얘기 더 하도록 할게요. 참 재밌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자, 이 세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특별히 그냥 직접적으로 아하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징조를 주겠다. 그러면 그 징조의 주인공은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지금 주인공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그 방법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포인트가 그래서 처녀가 낳은 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14절의 중간에 아주 중요한 단어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겁니다. 보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Behold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관심을 끌어들일 때 집중을 요구하고 있을 때 하는 말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지금 빨래터에서 서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는데 왜 징조 안 구하는 거야? 뭐 그랬더니 아, 뭐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서요. 뭐 그리고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고 옆에서는 웅성웅성하고 있고 빨래터니까 여인네들 박민기질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시끄러운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보라라고 했을 때 이 뜻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들은 눈길을 줬을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근데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집중력을 그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다가 이사야가 지금 누구를 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대답 조심하셔야 돼요. 이사야가 집중을 끌어들여서 모든 사람들의 초점, 눈길을 끌어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처녀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 아들에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날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했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마치 신과 같이 대접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셀러브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지켜 세우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 위에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 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아들이 태어난 날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자라나셨는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갔는지, 그 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지내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본뜻입니다. 돌아오는 성탄절, 여러분 물론 성탄절이니까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 해 동안 도와주셨던 분들, 부모님들 혹은 자녀들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런 날을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으면 좋겠어요. 12월 25일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도 아니에요. 커머셜리즘이에요. 상업주의로 만든 날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저는 예수님의 생일을 그냥 부활절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죽으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냥 한날 다 한꺼번에 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저 혼자서 그렇게 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관심을 이렇게 끌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군주의 주의를 요구하였고, 불신앙의 군주 누구예요 지금? 아하스예요. 그리고 또 백성의 관심을 요구하였어요. 그렇죠? 옆에 있는 신하들과 백성의 관심을 요구했어요. 하나의 사건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징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지자가 말했던 그 내용이 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 즉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사건이 지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탄생이, 아들의, 한 아들의 탄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동시에 그 처녀에게 있어요.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쓰고 있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 article이 붙여져 있어요. the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 있어요. 그냥 이 여러 소녀들 중에, 여러 처녀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지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오늘은 정말 죄송한데 히브리어 단어 하나만 더 쓰도록 할게요. 아까 무슨 말 썼었죠? 아돈이라는 말 썼어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하지도 않았고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인을 이야기해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를 처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어가 한번 쓰여졌을 때가 또 있어요. 누군가 하면 그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잖아요. 그 레베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단어를 쓰는가 하면 바로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완벽하게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선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선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사야가 주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도 못했던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들, 우리 여인네들 중에 인류 역사에서 여자들 중에 남자 없이 아기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예요. 이사야는 마리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환상 중에서 받았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처녀가 알마가, 동정녀가, 그래서 우리 영어로는 version이라는 말을 써요. 번역하는데. 근데 그 단어도 사실은 완벽하게 번역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마리아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1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줘요?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줘요. 오늘 히브리어 많이 나오네요. 이 임마누엘도 사실은 히브리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피난처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뜬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시편 46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삭에게 이야기하시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시고 요셉에게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창세기에서 여러 차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밟는 발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하면 더 신날 텐데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호수아 전체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그게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여호수아에서만 그랬습니까? 다윗에게도 함께 하셨어요. 사울이 질투를 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을 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고 계세요. 또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왕조를 건설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의 보좌를 견고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사야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앞에 거는 다 못 들으시고 주무셨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아스가 징조를 거절했어요. 상황은 북쪽에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위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가 거절해서 내가 징조 보여줄게. 한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게 징조예요. 그 징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까지 유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앞에 자막을 만들었어요.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아들의 탄생 자체가 징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때 베들레헴에서 오셨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징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징조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아들의 어머니, 이 아들의 어머니는 동정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인간들 중에 착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구속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그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이 아들의 탄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그냥 예수라고 해도 되잖아요. 신약에 썼던 것처럼 이 7장 14절에서 예수라고 해도 되잖아요. 뭐 다른 말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어를 뭐라고 썼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징조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징조입니다. 무슨 징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되어졌을 때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7장 14절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곁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하게 착하고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충격적인 통계를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 복음주의, 넓은 의미의 복음주의예요.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고 그랬더니 30%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들 중에 사는 거예요. 30%가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위대한 선생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자는 아니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30%가. 28%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위대한 선생님이고 뭐 구원자이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예요? 58%가 의심의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영생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결국에는 지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위대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징조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감히 우리가 누군데, 어쩌면 아하스보다도 못할 텐데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고 그 징조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돈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이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